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성경 창세기 44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4장 1절 말씀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그 청지기에게 명하여 가로되 양식을 각인의 자루에 실을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인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또 내 잔 곧 은잔을 그 소년의 자루 아구에 넣고 그 양식값 돈도 함께 넣으라 하며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개동시에 사람들과 그 나귀를 보내니라. 그들이 성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 미칠 때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악으로 선을 갚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널 점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 청지기가 그들에게 따라 미쳐 그대로 말하니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우리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이런 일은 종들이 결단코 아니하나이다.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도둑질하리이까. 종들 중 네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우리 주의 종이 되리이다. 그가 가로되 그러면 너희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뉘게에서 발견되면 그는 우리 종이 될 것이요 너희에게는 책망이 없으리라.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각기 푸니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수탐하며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오니라. 유다와 그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오히려 그곳에 있는지라. 그 앞 땅에 엎드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 잘 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유다가 가로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어떻게 우리의 정직을 나타내리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적발하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종이 되겠나이다. 16절 말씀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오름에 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왜 사람들의 마음에 오름이 생겨나는지 혹시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예. 어제 한 것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서 어제 혹시 또 못 들으신 분도 있을 거고 어제 들어도 또 혹시 또 이제 잊어버리신 분이 있을까 싶어서 오늘 어제 한 거 한번 복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왜 오름이 올라오는가에 관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왜 오름이 올라온다고 했죠? 예, 그럴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에 이렇게 남도록 PPT 자료를 한번 띄워서 복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띄워주십시오. 자, 첫 번째, 왜 오름이 생긴다고 했습니까? 아, 예, 확실히 효과가 좋습니다. 믿음에서 떠났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에 이제 믿음에서 떠나 있기 때문에, 이제 마음에 오름이 형성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름이 생겨날 때, 이게 오르냐, 그러냐를 논할 것이 아니라, 아, 내 마음이 지금 믿음에서 떠난 마음이구나. 내가 오름에 사로잡힌다는 것은, 믿음에서 떠났기 때문에 이 오름에 사로잡히게 되는데 그러면 내 마음에 오름이 생겨날 때 이 오름을 따라가게 되면 오름을 따라간 결과가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예, 그럴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PPT를 띄워주겠습니다. 자, 오름을 따라간 결과가 어떻게 됐다고요? 예, 오름을 따라간 결과가 저주와 고통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에서 떠났기 때문에 아무리 오라도 그 오름을 따라간다는 자체가 우리에게 저주와 고통을 가져줍니다. 근데 이 오름을 가진 사람들의 삶을 보면 세 번째, 어제 오름을 가진 사람들 가인이나 또 요압이나 그 외에도 많은 오름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만은 다 열거하기는 어렵지만은 이 오름을 가진 사람들의 삶을 보면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사망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요압을 통해서도 사망의 역사가 일어나고 가인을 통해서도 사망의 역사가 일어나고 오름을 쫓아간 압살롬을 통해서도 그렇고 어느 누구든지 성경 속에 나오는 인물들 가운데 그들이 이제 오름을 쫓아갈 때 그들을 통해서 반드시 사망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오름을 버릴 수 있다고 했습니까? 내가 오름을 버려야지 하면 버려진다고요? 아니요, 절대로 오름은 그냥 버려지지 않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사단이 오름을 딱 넣어주는데 그 마음 안에 오름이 하나 딱 생겨나면 이게 그냥 버려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인의 마음에 하나님이 책망을 하고 하나님이 가인을 지적을 하고 책망해도 가인의 마음에 그 오름이 끝나지 않고 오름에서 벗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근데 가인의 마음에 내 재벌이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하면서 가인의 마음에 오름이 딱 벗어지는 그 오름에서 벗어나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가인의 마음에 힘이 분하여하고 안색이 변하면서 아벨을 쳐 죽일 정도로 오랐고 아벨을 죽이고 나서도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했을 때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하나님을 향하였어도 그 마음에서 분한 마음만 가졌던 그의 마음에 이제 오름이 딱 벗어지면서 내 재벌이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속에 들어가는데 언제 그 오름이 벗어졌느냐? 네 번째, 자, 하나님의 오름이 보여질 때 가인의 마음이 그 자기 오름에서 벗어났다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했었죠? 예. 그래서 어제 한 이야기를 정리를 해서 여러분에게 한번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마음은 우리 인간의 마음에는 오름이 자리를 잡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자리를 잡고 하나님의 약속이 자리를 잡아야 되는데 이 오름이 자리를 잡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불행으로 이끌어간다. 이게 이제 어제 이제 말씀을 나눈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제 주제는 이 다음 PPT요. 예, 이제 오늘 주제는 오름을 버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여러분 마음에 자, 이제 어제는 오름을 가진 사람들의 그 삶의 결과가 저주와 이제 고통이었고 오름을 가진 사람들의 결국을 그들을 통해서는 사망의 역사밖에 안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이 오름을 버린 사람들을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이제 그 오름을 버린 사람들의 삶을 오늘 살펴보기 위해서 창세기 44장을 읽었는데요. 여러분, 사람이 한편으로 옳지 모든 부분에 오를 수 없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부분에 한 좋은 한 예가 있는데 어떤 부부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이 부부가 아주 따뜻하고 날씨 좋은 봄날에 소풍을 이렇게 갔습니다. 이 두 부부가 이제 소풍을 가면서 가서 먹을 통닭을 이렇게 사가려고 통닭집에 이렇게 들려서 통닭을 주문을 했습니다. 근데 그날 따라서 사람들이 많이 밀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업원이 이야기하기를 차에 가서 기다리십시오. 다 되면 차까지 이렇게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했어요. 고맙지요. 차에 가서 있으면 갖다 주겠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주문을 해놓고 차에 가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얼마 있지 않아서 손님 주문한 통닭 나왔습니다 하고 이제 통닭을 줬어요. 자, 이제 그걸 받아서 소풍을 가서 이제 그 통닭을 먹으려고 통닭 뚜껑을 딱 열었습니다. 근데 그 안에 통닭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대신에 더 좋은 게 들어있는 거예요. 뭘까요? 돈이 가득히 들어있는 거예요. 들어있어야 할 통닭은 안 들어있고 현찰이 가득 이렇게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야 이게 웬 돈이냐 해가지고 갖고 이제 가버린 것이 아니라 아이고 이걸 착각이 있었는 갑다고 이 사람들이 하루 종일 장사한 돈 같은데 이걸 박스를 잘못 바꿔줬는 갑다. 근데 그 사이에 그 통닭집에서는 난리가 난 거예요. 왜냐하면 주인이 그 돈을 이제 그 박스에 이렇게 넣어두는 아무도 모르는데 이건 내부인 말고 자기 종업원들 말고는 아무도 모르고 외부 사람이 와서 절대로 훔쳐갈 리가 없는데 훔쳐가면 돈통을 금고로 훔쳐가지 이걸 가져갈 리가 없는데 이건 내부 소행이라 해가지고 종업원들을 촉친 거예요. 솔직히 이야기를 해라. 너희들 가운데 누가 이 돈을 가져갔냐? 너희들도 보다시피 이건 내부 소행이다. 지금이라도 자수하면 내가 봐주겠다. 근데 아무도 내가 그랬다고 나와 쓰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좋다. 그러면 내가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예, 경찰이 와서 이제 조사를 이렇게 쭉 해가는데 이게 이제 사건화 되니까 신문사에서도 나오고 이제 이게 이제 큰 사건이 된 거예요. 난리가 났는데 이 소풍 갔던 이제 부부가 이 돈을 자기들이 가져가도 아무도 모르는데 경찰이니까 이걸 그대로 가지고 그 통닭집으로 왔어요. 우리가 통닭을 주문해서 가서 가져가서 먹으려고 보니까 통닭이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이 돈이 들어있습니다 하면서 돈을 딱 가져온 거예요. 주인이 아 이게 종업원들이 훔친 게 아니라 종업원들이 착각을 해서 통닭 박스를 준다고 하는 게 그 돈 박스를 줘버린 거예요. 똑같은 박스에 들어있으니까. 주인이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야 세상에 이런 사람이 다 있나. 이런 사람들은 신문에 알려야 된다. 그래서 이제 신문 기자를 통해가지고 사진을 찍고 이걸 기사화해야 된다고 이제 기자에게 알리니까 이 부부가 절대로 자기한테 이걸 알리지 말아요. 주인이 또 더 감동을 받기를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있냐 이런 선행을 해놓고도 이걸 남들에게 알려지는 걸 또 이제 원치 않구나. 더 알려야 되겠다. 근데 이 부분은 막 걷고 만류하면서 절대로 알리면 안 된다고. 막 사진을 찍는데 절대로 그 사진 나가면 안 된다고. 그래도 주인이 너무 고마워서 신문에 내려고 하니까 이 부부가 사실은 우리는 부부가 아닙니다. 우리 사이는 불륜 사이입니다. 절대로 신문에 내면 안 됩니다. 이제. 가정 파탄 납니다, 이제. 여러분, 그 통닭집 주인이 봤을 때, 이렇게 착한 사람들이 있나, 신문에 내야 되겠다 싶을 정도로, 옳은 사람들처럼 보였지만은, 다른 한편에는 어떤 관계라고요? 예, 두 사람 바람 피워가지고 불륜 관계고, 둘이 가서 통닭 먹으려고, 통닭 주문했던, 한편에서 옳지 다른 한편에서 보면 또 큰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간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인간들 가운데 온전히 옳은 자가 없고 온전히 선한 자도 없습니다. 한쪽 면에 한편 오를 수 있을지 몰라도요. 근데 사단은 우리의 초점을 내 옳은 것에만 초점을 딱 맞춰 놓으니까 그 오름이 빠져나가질 않는 거예요. 자,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속에 보면은 그 오름을 버린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나오고 그 오름이 버려졌을 때 그 이후의 삶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오름이 버려지지 않았던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는 사망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을 거스리고 대적하며 그 인생도 불행해지며 고통하며 이런 삶의 연속이지만 오름이 버려진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세계 속에 가보면 너무너무 놀라운 세계가 있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그 마음의 세계에 들어가며 보통 사람들이 갈 수 없는 보통 사람들이 행할 수 없는 그 일을 행하면서 너무너무 복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제 마음에 가인이 오름을 버리지 못해서 분해하고 고통했던 것처럼 나 역시도 내 마음 안에 사단이 오름을 딱 넣어줬을 때 내 마음 안에 들어온 그 오름은 쉽게 버려지지 않더라고요. 지금 오늘 읽은 성경 속에 요셉이 요셉의 형들에게 은혜를 베풀려고 은잔을 집어넣습니다. 그러고는 청지기를 보내서 우리 주인의 은잔을 도둑질해갔다고 그 도둑질 이제 은잔이 들어있는 자들을 잡아오라고 합니다. 자, 일부러 인위적으로 이제 은잔을 넣은 거죠. 저도 제가 제 마음에 아프리카에 이제 선교를 갔다가 한국에 이제 들어왔습니다. 그냥 들어온 게 아니라 잘려가지고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에 막 오름 속에 이렇게 있을 때 오늘 사회를 보신 이현복 목사님이 은잔으로 받아라 그러더라고요. 제가 아멘 한 게 아니라 은잔은 무슨 은잔, 속으로 겉으로는 안 했지만 속으로 은잔은 무슨 지랄 같은 은잔이 있냐, 이런 은잔이 있냐, 제 마음에 안 받아지는 거예요. 그래, 내 마음에 막 그 오름 속에 잡혀 있을 때 제가 어제 왜 이 오름은 절대 그냥 내려놔지지 않는다, 그냥 버릴 수 없다고 이야기를 했냐면 제 자신이 오름 속에 딱 사로잡혀 보니까 그 오름 안 내려놔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막 그 오름 속에 고통하고 갈등하고 있을 때 제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박 목사님 말씀을 듣는데 엘과 오난에 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엘과 오난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이어야 하고 생명을 이어가야 하는데 이 생명 있기를, 그리스도의 족보 있기를 거절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들이 이제 죽임을 당하는데 거기에 관한 엘과 오난에 관한 말씀, 다말에 관한 말씀, 이 말씀을 전하시면서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을 지켜나가지 않으면 우리 후손들에게 누가 이 복음을 전해주겠습니까 하고 목사님이 뜨겁게 말씀을 막 외치셨어요. 제가 그 말씀을 듣는데 종의 마음에는 이 생명의 복음 하나 지켜나가려고 하는 그 마음밖에 없으시더라고요. 자, 우리가 이 복음을 지켜나가지 않으면 누가 우리 후손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줍니까? 그 말씀을 듣는데 종의 마음에는 복음 하나 지켜나가려고 하는 그 마음밖에 없으시고 지금 내가 지금 고통하고 갈등하고 어려워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은 나 하나 지키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오름 하나 못 내려놔서 내가 고통하고 갈등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그 하나님의 오름 앞에 딱 서보니까 내가 가진 그 오름은 더러운 것이더라고요. 더러운 마음이더라고요. 야, 네가 지금 뭐 때문에 고통하고 있냐? 뭐 때문에 갈등하고 있냐? 나는 지금 나 하나 지키려고 하고 있고 내 오름 하나 지금 세우려고 하고 있는데 종은 복음 하나 지켜나가려고 하고 복음 세워나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보여지니까 내가 가진 이 마음은 더럽구나. 더러운 마음이더라고요. 그러면서 내 마음 안에 있는 그 오름이 이렇게 내려놔지면서 전에 내가 볼 수 없었던 세계가 보여지고 전에 내가 가질 수 없었던 마음의 세계들이 내 마음에 흘러 들어오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어제도 잠시 이야기했지만 롯이 아브라함의 허물을 보고 아브라함의 연약함을 보고 아브라함을 판단하고 떠나갔는데 그가 소돔성에 들어갔을 때 사람들은 롯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들어와서 우거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하면서 창세기 19장에 롯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롯은 늘 옳은 사람이었습니다. 반듯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늘 옳은 소리 할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롯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나 하나님의 긍휼이나 하나님의 인자는 나타내지는 못했습니다. 자, 이제 내가 내 삶을 뒤돌아보게 되었을 때 나도 늘 옳고 그른 속에 법관처럼 살아온 내 모습이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성경의 불의한 청지기에 관한 말씀을 보면서 이 불의한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을 허비한다는 이야기가 주인에게 들려서 주인이 이 청지기 사물을 계속하지 못하니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청지기가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비로 먹자니 부끄럽구나. 자, 그러면서 이제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하면서 무슨 일을 하냐면 주인에게 빚진 자를 낱낱이 불러다가 탕감해주는 일을 합니다. 너는 얼마나 빚졌냐? 예, 80 졌습니다. 예, 100을 졌습니다. 80이라고 고쳐라. 너는 얼마나 졌냐? 예, 50이라고 고쳐라. 이 주인에게 빚진 그 정서를 고쳐서 탕감해주는 일을 합니다. 자, 청지기가 이렇게 이제 한 이유는 뭐냐면은 내가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저희가 자기 집으로 나를 영접할 거라면서 은혜와 긍휼을 베풉니다. 근데 주인이 그 청지기를 향하여서 잘하였다고 칭찬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보면서 야, 이 청지기가 청지기의 직분을 가지고 주인에게 빚진 자에게 다가가서 너 우리 주인에게 빚진 빚 언제 갚을 거야? 예, 곧 갚겠습니다. 조금만 참아주십시오. 조금만 기다려주십시오. 너 작년에도 기다려줬잖아. 너 원래 꼭 갚아. 밀 100석 빚졌는데 올해는 50을 갚아. 그럼 우리가 먹고 살 것이 없는데요. 안 돼. 작년에도 봐줬는데 너 또 미루고 있네. 자, 늘 이 청지기는 옳은 소리를 하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할수록 주인의 소유를 허비했는데 주인의 소유 가운데 가장 귀한 소유가 주인의 인자와 긍휼이더라고요. 청지기 사물을 계속하면 할수록 사람들에게 주인의 인자와 긍휼은 허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주인의 인자를 나타내고 긍휼을 나타내고 탕감하는 일을 했을 때 주인이 잘하였다고 하더라고요. 전 늘 옳은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내가 늘 옳은 소리를 했고 영적인 소리를 한다고 했지만은 불의한 청지기처럼 옳은 사람이었지 주인의 인자와 긍휼을 나타내지는 못했습니다. 야, 내가 지금까지 이런 삶을 살아왔구나. 그래서 주인이 내게 네 청지기 사물을 계속하지 못하리라고 한 것처럼 내게도 직분을 하나님 빼앗으셨구나. 그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했는데 내 마음에 그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내게 준 직분은 하나님이 내게 준 이 모든 것은 불의의 제물이구나. 내 것 아니구나. 그 내가 이 땅에 있는 동안 하나님이 친구를 사귀길 원하고 그래서 제 마음에 두 친구가 이렇게 생겨났습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친구와 하나는 교회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라는 친구가 내 마음에 이렇게 생겨났습니다. 저는 늘 옳은 사람으로 이렇게 서 있었는데 이제는 내 마음에 인자와 긍휼을 베푸는 그 마음들을 하나님 내게 주시고요. 또 내게 또 하나님이 내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을 신뢰하는 마음을 빼내는 일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오름이 버려지지 않는 것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판단을 믿고 있기 때문에 오름이 생겨나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판단을 믿고 있는 동안 그 오름은 끝이 나질 않습니다. 여러분, 오름이 버려진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은 자기를 신뢰하는 마음이 그들 마음에서 버려졌습니다. 자, 여러분, 신앙의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믿음이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회개와 믿음이란 회개를 통해서 분명한 믿음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는데 이 회개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믿는 마음을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저런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달라고 비는 그런 표면적인 것 말고 내 자신을 신뢰하는 그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편으로 옮겼을 때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회개입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 오름이 자리를 잡는다는 것은 자기의 생각을 믿고 있고 자기의 판단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 마음에 참된 믿음이 형성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오름이 버려졌을 때 자기를 신뢰하는 마음이 버려졌을 때 참된 믿음이 그 마음 안에 자리를 잡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내 자신도 믿고 말씀도 믿거나 이 마음에 그냥 말씀의 판단만을 믿는 참된 믿음의 세계에 들어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제 마음에 나를 신뢰하는 마음을 한번 버리게 되고 내 마음 안에 오름을 한번 버리게 되었을 때 이제는 모든 것이 달리 보여지더라고요. 이제는 내 눈에 보여지는 형편이나 내 마음에 들어지는 마음이나 이걸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들어지는 마음, 내가 아무리 옳다고 생각을 해도 이건 오히려 믿음을 방해하는 것들인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들어지는 마음과 내 생각과 내 판단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말씀의 판단을 믿는 그 믿음의 세계를 맛볼 수가 있더라고요.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칸타타를 할 때였는데 부산에서 이제 칸타타를 할 때였습니다. 그때 저는 이제 진해에서 이제 사역을 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마산 지역에서 칸타타를 할 때는 행사 준비며 부서 담당이 있기 때문에 칸타타를 제대로 못 보기 때문에 부산에 가서 이제 칸타타를 구경하려고 가서 앉아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칸타타 단원 중에 한 명이 도망을 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자매가 집이 이제 진해였습니다. 그 어머니도 이제 교회를 나오고 있었는데 오보에를 부는 자매였는데 근데 그의 칸타타는 오보에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오보에 독주도 많이 나오고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오후 공연을 하고 저녁 공연에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 제게 연락이 와서 그 자매가 지금 사라져버린다 한번 알아보라고 제 어머니한테 전화를 하니까 그 어머니가 자기도 식장에 갔다가 돌아왔는데 막 이제 누웠는데 문자가 왔다는 거예요. 엄마 나 합창단에서 나와서 내가 너무 힘들어서 나와서 하고 문자 왔는데 전화를 하니까 전화를 안 받더래요. 제가 물어봐 어디로 갔겠습니까 하니까 아마 서면으로 갔을 겁니다. 서면에는 왜요? 거기 옛날에 음악할 때 그 친구들도 있고 거기서 음악을 했기 때문에 그쪽으로 갔을 겁니다. 그러면 자매님 딸한테 데리러 간다고 문자를 보내놓고 무조건 부산으로 오십시오. 그러면 뭐 힘들어서 나왔다고 하고 엄마가 이제 부산까지 가면 연락 안 하겠습니까? 그러면 만나기로 한 약속 장소를 알려주십시오. 왜요? 잠복해 있다가 잡으려고 이제. 나중에 연락이 왔어요. 딸한테 연락이 왔다면서 부산 서면 롯데백화점 앞에서 만나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변에 이제 잠복을 하고 있다가 딸이 나오고 이제 엄마가 이제 나가서 맞이하는 걸 보면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나타났습니다. 깜짝 놀라지요. 근데 이미 그 시간이 이제 칸타타가 다 끝났을 시간이었습니다. 얼마 있지 않아서 이제 합창단에서 이제 두 사람이 이렇게 왔는데 합창단을 보더만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한테 막 역정을 내면서 왜 연락을 했냐면서 목사님한테는 연락한 건 이해 가는데 왜 합창단에게 연락했냐면서 막 나 죽는 걸 보고 싶냐면서 막 길길이 날뛰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서 이제 서면에서 이제 실갱이를 벌리고 있는데 가자고 하고 안 간다고 하고 이제 누가 보면 인신매매단인 줄 알겠더라고요. 가자고 하는데 안 이끌려오고 이제 발버둥을 치니까 그래서 거기서 이제 교제를 하는데 아무리 교제를 해도 이야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밤은 점점 늦어가는데 날씨가 추워서 차에 가서 이야기를 하자 하니까 차에 안 가요. 왜 차에 가면 바로 태워서 갈까 싶어서. 야, 추운데 차에 좀 들어가자. 그래. 자기는 안 춥대요. 오리털 파카 입고 있고, 저는 양복 입고 추워 죽겠는데. 안 간대요, 보면. 밤 12시가 이제 넘어가니까 결정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이 자매를 집으로 보낼 건지 말 건지. 엄마가 이제 데리러 왔으니까 일단은 집으로 보내고 그 다음날 이제 내가 찾아가서 또 교제를 하든지 해야 되겠다는 이 생각이 내 마음에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 안에 이제 오름이 버려지면서 내 생각과 내 판단을 믿는 이것이 나를 불행하게 만들고 나를 신뢰하는 이 마음을 한번 내 마음에 내려놓게 되었을 때 이제 내 속에서 올라오는 생각을 믿을 수 없고 내 마음에 들어지는 판단을 믿을 수 없는 거예요. 내 속에서 올라오는 생각은 이 자매를 집으로 보내서 일단 좀 쉬게 하고 그 다음날 내가 그 집에 찾아가서 교제를 해서 다음 공연에 인도하면 좋겠다 이 생각이 올라오는데 제가 그 전에 합창단에게 물어봤어요. 그 오종호 형제님 그때 왔었는데 목사님에게 보고를 드렸냐니까 드렸대요. 목사님 뭐라고 하시더냐고 하니까 걱정하지 마 돌아올 거야 라고 했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밤 12시가 넘어가면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내 판단을 믿을 거냐, 이제 목사님 판단을 믿을 거냐, 교회의 판단을 믿을 거냐, 내 판단을 믿을 거냐. 여러분, 내가 볼 때 아무리 옳아 보여도 내 판단이 틀렸다는 게 한번 분명히 보여지고 나니까 내 마음에 들어지는 마음과 내 판단을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제가 그 자리에서 그 자매에게 큰 소리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매, 나는 내 판단 안 믿기로 했거든. 자매 돌아가야 돼. 종이 돌아올 거야 라고 말씀했는데 너는 돌아가야 돼. 내가 밤새도록이라도 내가 여기서 너 잡고 있을 거야. 넌 돌아가야 돼. 마음의 선을 닦았습니다. 근데 너무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고 나니까 그렇게 완강하던 이 자매 마음이 다 꺾여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자매가 자기 속내를 이야기를 하는데 남들은 칸타타를 보고 다 좋아하는데 자기는 너무너무 괴로웠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산막이 이 아버지에 관한 이야기, 아이들이 뛰놀다가 아버지가 중요한 전화를 하고 있는데 전화 코드를 빼가지고 그 때문에 이제 아버지가 막 화를 내고 이제 나가는 그 장면 나오는데 아버지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제 그 장면을 보면서 자기는 너무너무 이제 괴로웠다는 거예요. 이 자매가 아버지에 관한 연민에 딱 빠졌던 거예요. 힘들고 어려우니까 자기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자기를 끔찍히 위해주고 챙겨줬는데 아버지가 있었으면, 근데 이제 그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셨는데 아버지에 대한 연민에 딱 빠져들면서 자기 괴로운 심정을 쭉 이야기를 하면서 나 아버지한테 갈 거예요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자기 아버지는 돌아가셨는데 그 옆에 있던 자매님이 이 자매의 과거를 아니까 옛날에 음악 할 때 마음도 약하고 정신도 약해서 자살하려고도 했고 그러다가 이제 구원을 받고 참 좋아져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데 그 과거를 아니까 등을 딱 치면서 얘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 너 죽을 생각을 하고 있냐면서 그러고 이 자매를 딱 이끄니까 순순히 따라와서 차를 타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일을 통해서 제 마음에, 야, 내가 내 판단을 믿었더라면 어떻게 할 뻔했나. 내가 내 생각을 따랐다면, 그냥 내 옳은 생각을 따라갔다면 이 자매를 죽일 수도 있었겠구나. 위해준다고 위해주는 것이 이 자매를 망하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전에 그냥 내 마음에 들어지는 마음을 내가 믿었습니다. 내 판단을 믿었습니다. 옳은 생각이고 좋은 생각이다 싶으면 그 생각을 믿고 그 판단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생각의 결과가 저주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옳은 생각이라 할지라도. 때로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가 내 판단도 믿고 있고 하나님 말씀이 옳다고 하면서도 내 마음에 옳은 생각이 들어지고 옳은 판단이 들어지면 그거 못 내려놓는 거예요. 자, 그게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고 그게 우리에게 저주를 불러오는데도 우리는 옳은 생각을 넙죽넙죽 받아들이고 내 생각에 오르면 내 판단에 오르면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마음에 오름을 한번 내려놨을 때 그 한 번이 아니라 이제는 내 눈에 보여지고 내 마음에 들어지고 내가 판단되어지는 이 모든 것들이 그냥 내가 볼 때 오르면 오른 것이 아니라 야, 내가 볼 때 아무리 옳아 보여도 이 오름을 쫓아가면 망한다. 내 마음 안에 오름을 내려놓을 때 새로운 세계를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더 간증하자면은 어떤 부친이 연세가 많으신데 식사를 이제 잘 못하시고 숨도 가빠오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이제 준비하셔야 되겠습니다. 병원에서 달리 이제 뭐 손을 쓸 길이 없어서 가족들 인사할 분들 인사하고 준비하셔야 되겠습니다 하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집으로 모셔왔는데 이제 가족들이 다 와서 할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한 분 더 얼굴 뵌다고 다 왔죠. 할아버지가 정신은 말썽하니까 느끼는 거죠. 이제 내가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이 녀석들이 나한테 인사하러 왔구나. 제가 그 집을 들어서는데 사망의 그림자가 가득한데 저는 한 번도 제 마음에 그런 적이 없었는데 그래 예수님이 이 집에 오시면 이 할아버지에게 뭐라고 하시겠나? 일어나라고 하시지 않겠냐는 거예요. 자, 내 눈에 보여지는 할아버지는 지금 연로하시고 식사도 못하시고 호흡도 가빠가서 이제 얼마 살 날이 남지 않았다고 병원에서도 이야기를 하는데 이 할아버지가 이제 기가 또 어두우셨습니다. 제가 이 할아버지에게 다가가서 내 마음에 들어지는 마음 말고 주님이 보시는 눈으로 주님 주시는 마음으로 이 할아버지 귀에다 대고 크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할아버지 일어나셔야죠 하고 이제 크게 외쳤습니다. 이 할아버지는 밭에 가서 농사 짓는 걸 참 좋아하셨습니다. 할아버지 밭에 가셔야죠. 이 할아버지가 헤헤 하고 웃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할아버지가 다시 일어난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밭에 가신 거예요, 이 할아버지가. 이 할아버지가 이제 키위 농장도 있고, 배추밭도 있고, 무밭도 있고, 고구마밭도 있고, 여러 농사를 지으시는데, 그해 가을에 모친이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할아버지가 농사 지어 놓았는데, 그거 좀 가져가라고, 차 가져오라고 부르시더라고요. 제가 스타렉스를 가져가서 뒤에 의자 하나를 접어서 거기에 가득히 싣고 왔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했던 것은 이제 가족들이 와서 그 키위를 따고 상품 가치 있는 거는 팔고 이제 남는 건 뭐 키위 액기스도 만들고 뭐 잼도 만든다고 이제 가족들 일 나누고 하는데 이 할아버지가 저한테는 그 농막 깊숙이 감추어 놨던 상품 가치 있는 거 그 양파 자루에 담아놓은 거 그걸 여러 자루를 꺼내주시는 거예요. 아이고 할아버지 됐습니다. 근데도 이제 제게 가득히 차에 실어줬던 그 기억이 나는데 저는 제 마음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마음에 들어지는 판단을 믿고 내 마음에 들어지는 옳은 생각을 믿고 살아왔단 말입니다. 자, 우리 마음에 하나님은 내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어지든지 내가 볼 때 어떠하든지 어떤 옳은 생각도 어떤 선한 생각도 어떤 옳은 판단도 선한 판단도 하나님은 버리길 원하시는 거예요. 왜? 그게 인간의 옳음이고 인간의 판단이기 때문에 내가 내 생각을 믿고 내 판단을 믿고 내 옳음을 가지고 있는 동안은 하나님만을 믿는 이 믿음의 세계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이 정확한 회개에 대해서 모르니까 그냥 내가 죄를 지으면 내가 도둑질을 한다든지 거짓말을 한다든지 욕을 한다든지 싸움을 한다든지 그러면 아이고 하나님 내가 이런 죄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비는 이게 회개인 줄 아는 거예요. 그건 백날 해봐야 소용없는 일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회개는 우리 자신을 믿는 데서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의 세계로 옮겨지길 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음 안에 정확한 회개가 이루어지면 내 생각을 믿는 마음이나 내 판단을 믿는 그 마음이 버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판단만을 믿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볼 때 아무리 옳아 보여도 그 옳음을 버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볼 때 아무리 선해 보여도 그 선을 버려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정확하게 회개가 된 사람은 자기 마음에 들어지는 생각과 자기 마음에 들어지는 판단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에 들어지는 그 옳음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옳음이 버려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림을 받고 하나님의 판단에 이끌림을 받는 거예요. 오늘 저녁 이 옳음이 버려진 사람들의 삶에 관해서 창세기 44장에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놨는데 옳음이 버려진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삶과 한번 비교를 해보십시오. 44장 초반부에는 요셉이 청지기에게 요셉의 형들이 양식을 사러 왔는데 그 자루에다가 돈도 도로 집어넣고 그 다음 은잔도 함께 넣으라고 합니다. 베냐민의 자루에다가 은잔을 넣으라고 합니다. 2절에 나오죠. 또 내 잔 곧 은잔을 그 소년의 자루 아구에 넣고 그 양식값 돈도 함께 넣으라 하며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개동시의 사람들과 그 나귀를 보내니라. 그들이 성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을 따라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 미칠 때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악으로 선을 갚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널 점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 악하도다 하라. 자, 여러분 여기 청지기에게 이 일을 명했을 때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청지기가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을 가지고 요셉을 봤을 때 아니 저 유다 시골에서 올라온 이 순진한 사람들 양식 사러 온 그냥 순진한 사람들인데 이들에게 자루에다가 돈을 도로 집어넣고 은잔을 집어넣고는 주인의 은잔을 도둑질해갔다고 잡아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객관적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일인 거예요. 야 우리 주인이 양식을 팔다가 이제 심심하니까 멀쩡한 사람 자루에다가 은잔 집어넣고 도둑질 해갔다고 잡아오라 크냐? 이건 누가 봐도 불의한 일인 거예요. 이건 누가 봐도 말도 안 되는 일인 거예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을 지금 지시하고 있는데 이 청지기가 그 일에 대해서 어떻게 했느냐? 6절, 청지기가 그들에게 따라 미쳐 그대로 말하니 했습니다. 만약에 이 청지기가 조금이라도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자기 판단을 가지고 있고 자기 옳음으로 일을 한다면 자 이들을 따라가서 스탑 너희들 잠깐 이리 와봐. 아니 왜요? 아 우리 돈 다 주고 제대로 주고 양식 사왔는데요. 나도 알아. 그러면서 자루를 열어서 자루를 다 열어보라고 했을 때 깜짝 놀랄 거 아니에요. 이 돈이 왜 우리에게 들어있죠? 우리가 이 돈 훔친 거 아닌데요. 나도 안다. 그 돈 다 꺼내놓고 그 다음 베냐민 너 이리 와봐라. 너 자루에 그 은잔 꺼내놔. 이게 왜 내 자루에 왜 들어있죠 이거? 그래 나도 알아. 자, 빨리 가. 이제 그러고는 이제 주인에게 가서 요셉에게 가서 주인님 돈도 다 도로 찾아왔고 주인의 은잔도 찾아왔습니다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 요셉은 지금 은잔을 지금 도로 찾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이 요셉의 형들에게 은혜를 베풀려고 그들의 자루에 돈도 도로 집어넣고 은잔을 집어넣는데 청지기가 이렇게 일을 하면 요셉의 뜻과 요셉의 계획을 다 망치는 게 되는 거예요. 누가 봐도 이해가 안 되는 일인데 어떻게 이 요셉의 청지기는 이 일을 요셉이 불의한 일을 명하는 것처럼 보이고 요셉이 말도 안 되는 일을 명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 청지기가 그대로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자, 이 청지기를 통해서 요셉의 뜻이 그대로 나타나며 이 청지기를 통해서 요셉이 하고자 하는 일이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청지기는 유다를, 이 유다, 이제 이스라엘 집안을 구원하는 귀한 일에 쓰임을 받습니다. 제가 이 청지기를 보면서, 아니, 요셉이 지금 말도 안 되는 일을 시키고, 누가 봐도 불의한 일을 시키는 것 같은데, 주인에게 주인님 왜 이렇게 일을 하십니까?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요셉이 하는 일을 그대로 나타낼 수 있는 이것이 이런 마음이 어디서 왔을까? 여러분 그건 이 앞에 있는 사건에 보면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은 요셉이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요셉이 꿈을 해몽함으로 어느 날 치리자가 됩니다. 바로 왕이 꿈을 꾸었는데 7년 풍년 뒤에 7년 흉년이 온다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래서 풍년 때에 양식을 비축해야 된다는 이 꿈을 해몽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요셉이 꿈을 해몽해 주니까 요셉과 같이 지혜로운 자가 누구겠냐면 요셉을 치리자로 세웁니다. 자, 왕이 요셉을 치리자로 세웠는데 요셉은 총리가 되어서 무슨 일을 하느냐. 7년 동안 계속해서 양식 비축하는 일만 합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총리라면은 양식만 모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의 경제나 무제 문화나 민생이나 여러 부분에 신경을 써야 되는 게 총리인데 오로지 양식 모으는 일만 합니다. 아마 여러 사람들이 비난도 했을 것입니다. 아니 저 총리는 왜 저리 양식만 모은단 말이냐, 민생은 안 돌보고 경제는 안 돌보냐, 양식만 모으면 되냐, 여러 비난의 소리가 있었을 것입니다. 청지기가 그 옆에서 보면서 지금까지 이런 총리는 없었는데 이번 총리는 왜 양식만 계속 모으고 앉아있지? 근데 7년 풍년이 딱 끝나고 7년 흉년이 시작되어질 때 한 해 두 해 흉년이 이제 들어가면서 이 청지기의 마음에 요셉이 옳았구나. 내가 보는 게 틀렸구나. 요셉의 판단이 맞구나. 이 청지기의 마음에 그 오름이 한번 버려지면서 내가 보는 게 틀렸네. 내 판단이 틀렸구나. 내 생각이 틀렸구나. 사람들이 야, 저 총리 해도 해도 너무한다. 뭐 양식만 모으고 있으면 되냐고 할 때 자기도 거기에 맞장구를 쳤었는데 그렇지. 총리라는 사람이 양식만 모으고 앉아있으면 뭐해. 근데 기근이 시작되고 흉년이 시작되면서 요셉이 옳았구나. 내 생각이 틀렸구나. 내 판단이 틀렸구나. 자, 이렇게 이 요셉의 청지기의 마음에 자기 자신을 믿는 마음이 버려집니다. 이게 요셉의 청지기 마음 안에서 일어난 회개입니다. 내 생각을 믿지 말아야 되겠구나. 내 판단을 믿지 말아야 되겠구나. 내 생각이 틀렸구나. 내 판단이 틀렸구나. 내가 볼 때 100% 옳아 보였지만은 야, 이 옳은 내 옳은 이것이 야, 이게 틀렸구나. 그 마음에 요셉의 청지기의 마음에 그게 분명히 오면서 이제는 자기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어져도 어떤 생각이 들어져도 자기 생각 안 믿고 자기 판단 안 믿는 거예요. 지금 요셉이 이제 불의한 일을 시키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소년의 자루에 은잔을 집어넣어라. 자루에다 돈도 양식값 돈도 도로 집어넣어라. 그리고 보내주고 멀리 가기 전에 따라 미쳐가서 야 이 도둑놈들아 하고 가서 잡아오라는 거예요. 도둑이 아닌 걸 뻔히 압니다. 요셉의 청지기가. 요셉이 불의한 일을 시키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 요셉의 청지기를 통해서 요셉이 하고자 하는 일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어디 있냐면은 요셉의 청지기의 마음에 더 이상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판단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 마음에 옳은 마음이 일어나지만 아니 이 사람들 잘못한 것 없는데 아니 요셉이 괜히 양식값 돈으로 집어넣고 은잔 도로 집어넣고 왜 도둑으로 몰아 잡아오라 하는 거야.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의 판단으로 자기의 그 옳음이 떨어질 때 이제 이 요셉의 청지기의 마음에는 자기 그 오름을 버린 사람이기 때문에, 회개한 사람이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오름이 요셉의 청지기의 마음 안에 자리를 잡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유는 모르지만, 난 이해가 안 가지만, 왜 우리 주인이 이 일을 시키는지 이해 안 가지만, 요셉이 오라, 요셉의 판단이 오라, 내 마음에 들어지는 생각과 내 마음에 들어지는 판단을 버립니다. 그리고 요셉이 시키는 대로 그대로 이 청지기가 요셉의 뜻을 나타냅니다. 자,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아, 이들이 그냥 양식을 사러 온 사람이 아니라 요셉의 친형들인 거예요. 아, 요셉이 친형들을 자기에게로 이끌려고 이런 계획과 이런 뜻을 가졌구나. 근데 형들은 이 요셉에게 불려와서 형들이 하는 이야기를 한번 봅시다. 16절 유다가 가로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어떻게 우리의 정직을 나타내리까. 여러분, 이 요셉의 형들이 답답해하는 게 뭐냐면은 자기들은 죄 안 지었는데, 자기들은 은잔 안 훔쳤는데, 자기들은 양식값을 돈을 안 훔쳤는데 자기들 자루에서 나왔고 요셉의 그 은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나왔으니까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어떻게 해야 우리의 정직을 나타내리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어떻게 말로 이걸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형들이 답답해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자기의 오름을 지금 내세우고 밝히고 싶지만은 이걸 어떻게 이 오름을 관철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요셉이 이들의 오름을 딱 재버렸거든요. 여러분, 이 형들의 오름이 뭡니까? 우리는 제값 주고 양식 사왔다는 겁니다. 우리는 양식값 돈 훔친 적도 없고 은잔을 훔친 적도 없고 우리는 제대로 값을 주고 제대로 양식을 사왔다. 우리는 아무 잘못 없다. 그게 요셉의 형들의 정직이고 요셉의 형들의 오름입니다. 근데 요셉이 왜 그 형들의 오름을 다 재버리느냐? 그 요셉의 형들이 옳지만은 그것으로는 7년 기근을 이겨낼 수 없는 거예요. 그것으로는 7년 기근에 살아남을 수 없단 말입니다. 그 오름이 그들에게 생명을 가져주지 못한단 말입니다. 자, 지금은 돈이 있으니까 양식 사갈 수 있지만 그 돈 바닥나면 어떻게 할 건데요? 결국은 사망이란 말입니다. 자기들의 그 오름을 가지고 그렇게 삶을 사는 결과가 사망을 가져주는데 그들은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들의 오름을 내세울 수 없어서 그들의 정직을 나타낼 수 없어서 답답해하고 어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은 이들의 오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오름 재지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옳지만 그 오름을 가지고는 7년 흉년을 극복할 수 없고 이겨낼 수 없기 때문에 요셉이 이 형들의 오름을 제하고 이들을 요셉에게로 속하게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왜 이런 일을 하냐면은 요셉 자신이 이런 과정을 거쳐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어느 날 요셉에게 하나님이 요셉의 오름을 제하는 그런 일을 하셨습니다. 이 요셉 역시 옳은 사람이었습니다. 형들의 과실을 아비에게 고하였더라. 그는 처음 그 롯과 같이 누가 우리의 법관을 삼았느냐고 이야기하듯이 그가 재판장의 위치에서 늘 옳은 사람 위치에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옳은 요셉을 하나님은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하고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 가서 가정 총무가 되었는데 이제 뭔가 좀 살만한가 싶었더니만 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는데 요셉은 그 유혹을 뿌려쳤는데 어느 날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게 요셉이 뿌리치고 나왔는데 그 겉옷을 붙잡고 늘어지게 겉옷을 벗어 던져버리고 나왔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사람들을 불러서 요셉이 나를 급간하고자 들어왔는데 내가 소리를 치니까 그가 이 옷을 버려두고 나갔다고 이제 죄를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셉이 감옥에 가게 되어집니다. 그때 요셉도 이 형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어떻게 하여야 정직을 나타내리까, 그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요셉은 잘못한 것 없는 거예요.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를 유혹했고 자기는 그 유혹을 뿌려쳤을 뿐인데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정직, 요셉의 오름이 뭡니까? 여러분, 요셉의 정직, 요셉의 오름, 만약에 요셉이 그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총무로서 옳은 사람으로 있으면 생명을 구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냥 옳은 사람일 뿐이지 그것이 생명을 구할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의 마음에 이 옳음을 무너뜨리고 감옥에 가게 합니다. 자, 감옥에 가서 그가 꿈을 해몽해 주므로, 술 맡은 간원장과 떡 굽는 간원장의 꿈을 해몽해 주므로 나중에 바로가 꿈을 꾸었을 때 그 꿈을 해몽해 주고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되어집니다. 요셉이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45장에서 형들에게 해주는 간증이 있습니다. 지금 이 오름을 버리지 못해서 오름 때문에 이 오름을 주장하려고 하는데 주장할 수가 없어서, 오름을 내세우고 싶은데 내세울 수 없어서 고통하고 갈등하고 있는 이 형들에게 요셉이 간증을 해줍니다. 그게 창세기 45장입니다. 성경을 봅시다. 4절, 창세기 45장 4절.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가로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기경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오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 온 집에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에 치리자로 삼으셨나이다. 여러분, 이게 요셉의 간증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다는 것. 8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오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 온 집에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에 치리자를 삼으셨나이다. 요셉이 감옥에 갔을 때 처음엔 답답하고 억울하고 분했을지 모르지만 이 하나님의 오름이 보여졌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뜻을 가지셨구나, 이런 계획을 가지셨구나. 만약에 요셉의 마음에 자기의 그 오름 속에 잡혀서, 그 만약에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를 급간하려고 하다가 감옥에 이제 가게 된 이 누명을 쓰지 않았으면 그냥 옳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보디발의 집에서 그냥 가정총무로서 옳은 사람으로 살지 모르지만 생명을 구원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요셉의 마음 안에 있는 이 오름을 내려놓게 하는지, 요셉의 마음에 하나님의 오름이 보였었을 때 아, 내가 가진 그 오름 그건 더러운 거예요. 나 하나 옳은 사람 되고 나 하나 지키려고 하고 자기 오름을 가지고 있는 동안 생명과는 상관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쓰기 위해서 요셉의 마음에 오름을 내려놓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떤 오름이든지 여러분이 오름을 갖고 있으면 이 수양에 와서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또 처음 오신 분들이 복음반에 와서 말씀을 들으시는데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 그 오름이 여러분을 저주로, 여러분을 불행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오름 가운데 살아왔다면 이번에 이 자리에 오셔서 그래 내가 지금까지 내가 가진 내 오름 이거 한번 내려놔 보자. 사람이 오라도 그 통닭집에 돈을 갖다 준 불륜 부부처럼 한쪽으로 오를 수 있지 모든 면에 오를 수 없는 것처럼 내가 오라 보이는 이 내 생각도 내 판단도 한쪽에서 봤을 때 옳지 이게 100% 옳은 것이 아니구나. 내가 이 말씀 앞에 와서 그러면 내 오름을 한번 내려놔 보자. 내 판단 한번 내려놔 보고 내 생각 한번 내려놔 보고 이 말씀을 한번 받아들여 보자. 만약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 말씀을 들으면서 아, 이 내 생각이 틀렸구나. 내 판단이 틀렸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여러분 마음에 이 말씀의 판단 하나를 받아들이면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살아왔던 그 삶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요셉은 그냥 시골 마을에 양치는 목동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요셉을 그 당시 최고의 문명을 가진 애굽이라는 나라, 지금의 이집트죠. 총리로 삼으셨습니다. 여러분 이집트에 이렇게 가보면 지금 봐도 이집트의 피라미시나 이집트의 카이로의 박물관에 가보면은 그들의 어떤 그 문명이 얼마나 발달했는지 제가 한번 이집트에 이렇게 카이로 박물관에 가서 이집트 카이로 박물관은 중간중간에 휴식하는 의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워낙 크고 워낙 넓어서 다 보기가 힘들 정도예요. 그리고 이집트에는 유물이 많아서 보통 박물관에 이 유물들은 손을 대면 안 되도록 돼 있는데 이집트는 워낙 많으니까 그걸 그냥 전시해놓고 지나다니면서 사람들이 그걸 만지면서 지나갈 수 있도록 해놨어요. 우리나라는 때로 이제 미라가 하나 발견되면 신문에 날 정도인데 이집트에는 1억 구 이상의 미라가 있다고 합니다. 처치가 곤란일 정도로요. 그런데 너무 놀라운 것은 지금 미라를 못 만든다는 것입니다. 자, 그 정도로 이제 이집트에 있던 이 문명이 발달되어 있는 나라인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그냥 양치는 유목민들이었고 이 당시에 이집트는 최고의 어떤 그 문명을 자랑하는 이 나라의 총리가 되어졌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의 마음에 이 오름이 제하여졌을 때 자, 요셉의 청지기의 마음에 오름이 제해졌을 때 요셉이 하고자 하는 일을 청지기를 통해서 마음껏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청지기로서는 절대로 할 수 없고 절대로 도달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 요셉의 뜻과 요셉의 계획, 베냐민에게 은잔을 넣어서 요셉의 형들을 도로 데려와서 이 요셉에게 속하게 만드는 요셉의 형들의 마음에 오름을 제하고 요셉에게 속하게 하는 이 놀라운 이런 일을 청지기는 이 세계를 전혀 모르고 그가 그 스스로는 그 일을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에 자기의 생각을 버렸을 때 자기의 판단을 버렸을 때 이 청지기는 요셉의 마음이 그를 통해 나타나고 요셉의 뜻이 그를 통해 나타나면서 그를 통해서 놀라운 일에 그가 쓰임을 받습니다. 자, 요셉 역시 요셉으로서는 살아갈 수 없는 그 삶을 삽니다. 언제요? 요셉의 마음에 오름이 제하여지고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마음에 그대로 이끌려졌을 때 하나님은 이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이 여러분의 생각을 믿고 여러분의 판단을 믿고 살면 그냥 여러분으로서 인생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능력 안에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만약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자신을 신뢰하는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이고 그 마음과 합한 마음이 되어지면 하나님이 요셉을 총리로 이끌듯이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삶으로 복되고 영광스러운 삶으로 하나님 여러분 삶을 이끌어가고 만들어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 요셉의 마음에 오름을 제하는 일을 하셨는데 오늘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도 이 오름을 제하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볼 때 아무리 옳아 보여도 여러분 생각에 아무리 맞아 보이고도 이 오름이 나를 불행하게 하는 거야. 내가 볼 때 옳은 것, 내가 생각할 때 선한 것, 이게 나를 불행하게 만든다. 이 오름이 가져주는 결과는 전부 다 불행합니다. 성경에 어느 누구든지 이 오름을 가진 사람들이 행복해졌다는 이야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재판하면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세상 사람들도 솔로몬의 재판하면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진짜 엄마를 찾아주기 위해서 한 아이를 두고 서로 자기 아이라고 우기는데, 진짜 엄마를 찾아주기 위해서 지혜롭게 판결했던 솔로몬의 재판이 나옵니다. 그 솔로몬의 재판, 사람들은 솔로몬의 지혜를 기억하고 있지만은 사실 성경 속에서 솔로몬의 지혜보다도 더 아름답고 더 귀하고 더 복된 것이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창기 두 계집이 아이를 낳았는데 거의 동시에 아이를 낳았습니다. 한 미련한 여자가 밤에 아이 위에 누움으로 아이를 죽였습니다. 아마 여기 아이를 키운 부인들은 아시겠지만 아무리 미련해도 어떻게 아이 위에 누워서 아이를 찡거 죽이냐, 그런 미련 곰탱이가 어딨냐. 그런데 그런 미련 곰탱이가 있었어요. 그래놓고는 아이를 바꿔치기 한 거예요. 죽은 아이를 저 옆으로 밀어놓고 옆에 있는 산 아이를 자기 옆에 갖다 둔 거예요. 문제는 이 두 여인이 창기였습니다.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그걸 구분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요즘 같으면 유전자 검사를 하면 친모가 나오겠지만은 그때는 유전자 검사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서로 자기 아이라고 우기는데, 산 것이 자기 아이라고 우기는데 아무도 판결을 못 해줬습니다. 자, 마지막 재판장 자리인 왕의 재판 자리까지 갔습니다. 지금까지 아무도 누가 진짜 엄마인지 밝히지 못했는데 솔로몬이 진짜 엄마인 것을 딱 밝힙니다. 산 것이 내 아들이고 죽은 것이 네 아들이다. 죽은 것이 네 아들이고 산 것이 내 아들이다. 서로 주장하는데 솔로몬이 그러면 칼을 가져와라. 칼을 가져와서 딱 반 나눠라. 네 것도 말고 네 것도 말고 반 나눠라 하니까 가짜 엄마는 그렇게 하라고 하고 진짜 엄마는 그 아이를 향하는 마음이 부르듯이 일어나서 아이를 죽이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이 솔로몬의 지혜에 재판에 관심을 가지만은 여러분 거기에 너무너무 위대한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생명을 위하여서 오름을 버린 일입니다. 진짜 엄마가 자기 아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 진짜 엄마가 오름을 주장하면 주장할수록 아이는 죽습니다. 아이의 생명을 위하여서 이 여자는 오름을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그냥 오름만 버리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오름을 버리면 이 여자는, 진짜 엄마는 미련한 여자가 되어집니다. 미련 곰탱이 같은 여자 같으니라고. 아무리 밀어내는 것이 어떻게 아이를 밤에 아이 위에 누워서 아이를 찡거 죽이냐. 미련 곰탱이 같은 여자가 되며 그 다음 왕의 재판까지 오기까지는 여러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지금까지 계속해서 끊임없이 거짓말을 주장한 그런 악한 여자가 됩니다. 감옥에 갈지 아니면 목숨을 잃을지 어떤 일을 닥칠지 모릅니다. 그러나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이 여자가 오름을 버립니다. 여러분, 진짜 옳은 것이 뭐냐면은 생명을 위하여 오름을 버리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오르면 죽어도 옳다는 생각 가지고 그 오름을 주장하는데 그게 옳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미련한 짓이란 말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옳은 것은 창기 계집처럼 진짜 엄마처럼 생명을 위하여서 자기가 옳지만 생명을 얻기 위해서 그 오름을 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름을 버리는 것이 옳은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진짜 옳은 것이 뭐라고요? 예, 오름을 버리는 것이 옳은 거예요. 그럼 내가 오름을 못 버린다. 내가 옳은 생각을 고집하고 옳은 생각을 주장한다. 어리석고 미련한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의 재판에 솔로몬이 재판한 그보다 훨씬 더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 진짜 엄마의 마음에 새긴 거예요. 그 여자는 정말 미천한 여자였습니다. 그가 창기였기 때문에 천하디 천한 여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를 통해서 위대한 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너무너무 귀한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생명을 위해서 오름을 버리는 그 오름을 버린 여자, 그게 진짜 옳은 것이더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살아오면서 옳다는 생각 하나 들면 어떤 사람 나는 한번 한다면 하는 사람이야. 자기 마음에 옳은 생각 하나 들어지면은 어제 이야기한 것처럼 분신 자살을 할 정도로 택시비 많은 냈단 말이야. 얼마나 어리숙고 미련합니까? 만약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아, 이 진짜 옳은 것은 이 옳음을 버릴 수 있는 이것이 진짜 옳은 것이구나. 내 마음에 옳음을 주장하고 있다면 이건 아직 멀었다는 거예요. 아, 참 수준 낮은 가운데 저주와 멸망을 받을 그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이고 미천한 여자지만은 생명을 위하여 옳음을 버린 이 여자가 정말 옳은 것이구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수양에 와서 자기 옳은 생각 하나 못 버려서 영원한 멸망을 받고 저주를 받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 또 특히 또 복음반에 와서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 여러분 마음에 옳음 한번 내려놔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에게 생명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이 여러분을 구원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또 이 자리에 앉아있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 옳은 것은 이 창기 계집처럼 생명을 위하여 옳음을 버릴 때 그게 진짜 옳은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 또 이 교회 안에서 생명을 위하여서 옳음을 버리면서 생명을 얻는 복된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간이 어리숙고 미련해서 사단이 옳음을 하나 넣어주면 그 옳다는 생각 때문에 어리숙고 미련하게 멸망의 길을 갑니다. 비록 창기였지만은 생명을 위하여서 옳음을 버릴 수 있었던 그 여인의 삶이 복되고 고귀한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분들 마음에 하나님 앞에서 진짜 옳은 것은 생명을 위하여 옳음을 버리는 것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그 마음에 옳음이 버려져서 요셉의 청지기처럼 요셉의 뜻을 그대로 나타내고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을 받으며 요셉의 마음에 옳음이 버려져서 온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 일에 쓰임을 받는 것처럼 하나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마음에 이제 어떤 옳음이 들어지든지 그 옳음 자체를 갖고 논하는 것이 아니라 옳음이 버려지는 그것이 생명을 위하여 옳음을 버리는 그것이 참된 옳음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우리 마음에 있는 그 모든 옳음들이 내려놔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에 흘러와서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 마음에 이끌려지면서 하나님이 요셉을 총리로 세우듯이 하나님의 그 마음이 우리 마음에 와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마음껏 일하시고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예, 2부 또 개인적으로 상담하는 시간이 있는데 그냥 가시지 마시고 상담하시고 가시기 바랍니다.